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천산병 시인의 귀천을 읽다 보면 삶과 죽음이 단절되지 않음을 이렇게도 잘 묘사한 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삼면에서 호흡을 늦추게 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이라는 소풍에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닐 터인데 아름다웠더라는 고백을 들으니 알지 못할 감정이 가슴속에서 응어리져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의 냄새는 이처럼 낭만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신의 형제들에는 조시마 장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수도사이며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조시마 장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머지 수도사들의 대부분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 어떤 신비한 현상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성자의 죽음은 하늘의 은총을 부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시마 장로가 숨을 거두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곧 일어날 신비한 현상을 보기 위해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수도원으로 모여듭니다. 한 가지 이상한 그러나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뜻밖의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시신을 관에 넣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관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짐짓 모른 척 하던 사람들이 시체 썩는 냄새가 심해지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로 추앙받았던 장로의 시신에서 향기가 나지는 못할 망정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토록 심한 썩는 냄새가 나니 신비한 현상까지 기대했던 사람들로서는 큰 실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고개를 가로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옥간에 들어가든 잠옷간에 들어가든 인생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향기는 시체 썩는 냄새일 뿐입니다. 이 냄새야말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차별을 두려는 우리에게 죽음은 모두에게 동등하다라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한들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는 말로 그 인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동일한 운명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이 낯설었듯이 죽음 역시 아담에게 낯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죽는 그날 죽음은 당사자인 아담을 비롯한 그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죽다니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이 죽다니 아담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의 낯설음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그 낯설음을 현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불순종이라는 죄의 대가로 얻은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류의 표상, 죽음. 처음부터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죽음은 죄의 대가로 얻은 저주받은 인류의 표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죽음은 단지 터부시 되어야만 하는 실제이며 항상 문 밖에 손님으로만 두어야 하는 불청객인 것일까요? 성경 역시 이 정도의 수준만을 가지고서 죽음을 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이상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담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으며 요셉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왕도 죽고 정치가도 죽으며 유명한 배우도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으셨습니다. 하여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단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신앙적 역설이 여기에서 성립합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고 순간에 잇대어진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물, 다리인 셈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헛된 욕망을 손에 쥔 채 끝없는 상승을 향한 바벳탑을 죽을 때까지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헛된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자지러지게 웃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해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같은 젊은 수도사 둘이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둘 중 한 형제가 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나 그는 점점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간병을 하던 형제가 죽어가는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왜 도대체 숨을 거두질 못하는 건가? 죽어가던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도저히 자네를 혼자 남겨둘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자네는 완전히 혼자가 아닌가? 그러자 간병하던 형제가 눈물이 고인 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여, 자네의 삶이 내게 감사이듯이 자네의 죽음도 그리할 것이네. 꼭 잡은 둘의 손은 더욱 강하게 쥐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간병하던 형제가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놓아버리게.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게. 그 말에 여운이 가실 무렵 침상의 친구는 숨을 거뒀습니다. 간병하던 형제는 사랑하는 친구의 눈을 감겨주며 울음을 삼키면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와 날 언제나 묶어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대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기에 그토록 그것에 집착하는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에 없어질 것을 쫓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여. 그대는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놓아버리게. 이젠 그만 놓아버리게. 하나님이 자네를 지켜주지 않는가? 인생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탐욕과 자기 집착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존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법.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둘째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깊이를 배우게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인생에게 모든 사람의 끝, 곧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은 루게릭병에 걸린 모리 슈얼츠라는 노교수에 대하여 제자 미치엘범이 쓴 에세이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스승과 그 옆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워가는 제자와의 대화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모리가 그의 제자에게 말을 겁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미치 복수심이나 고집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것들이 살면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돼. 자만, 허영, 왜 우린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걸까? 그러면서 미치에게 모리가 노몬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몬은 모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모리의 두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둘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노몬 부부가 이사를 간 뒤 모리의 아내가 대단히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노몬 부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이로 인해 모리 부부는 마음이 크게 상심하여 노몬 부부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일 이후 몇 차례 노몬과 모리가 만날 일이 있었지만 화가 난 모리는 노몬의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모리는 제자에게 이러한 말을 들려줍니다. 난 자만심이 가득했어. 그래서 그를 밀어내 버렸던 거야. 그런데 몇 년 전 그 친구가 암으로 죽었다네. 하지만 난 그를 보러 가지 않았어. 물론 용서도 하지 않았지.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해도 아프게 한다네. 여보게, 자신을 용서하게.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지 말게.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업적과 숫자로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업적과 숫자가 인생의 성공인양 떠벌려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정작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은 묻혀가고 있습니다. 더 큰 회사와 많은 종업원은 기업가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고 더 큰 표박과 많은 지지자는 정치가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더 큰 지역권과 많은 시민은 행정가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고 더 큰 직과 많은 관리인들은 개인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들을 목회의 성공으로 보는 풍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야망의 성취물일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가는 공정한 이윤 분배를 통한 부의 공유를, 정치가는 정당한 권력 분배를 통한 힘의 바른 사용을, 행정가는 합리적 정책 집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회자는 진실한 사랑을 통한 온전한 섬김을 다하는 것이 각자의 본분이며 참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가장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칭송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성공적 업적을 이루어 놓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했으며 얼마나 용서했으며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많은 업적과 큰 숫자의 결과물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업적과 큰 숫자의 결과물에 치중한 인생일수록 죽음의 자리에서의 공허함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루어낸 많은 업적과 큰 숫자의 결과물보다는 자신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여 미가 선지자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된 삶은 그 인생의 죽음과 함께 다시금 시작됩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두에게 인생의 깊이, 즉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린 성공에서 열매로,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내 삶을 다른 이들의 선물로 만들 것인가로 인생의 질문과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우리 후손들에게 참된 인생의 깊은 우물을 남긴 자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간 자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영성학자였던 헬리나 오엔 신부의 말대로 우리의 행위는 성공을 낳을 뿐이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은 궁극적인 신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다고 하여 인생의 깊이를 배우게 되었다 하여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음을 바로 대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한 그것을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불안감, 박탈감, 삶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죽음은 마치 뱀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만지거나 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기에, 그것을 대하기가 두려웠기에 제자들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근심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갖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질문하기를 꺼려하며 질문을 제한한 채 근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죽음에 대해 주님은 떠남이라는 표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남을 통해 아이들이 그 육신과 영혼이 강인해지는 것처럼 모든 떠남은 떠나는 자에게나 남는 자 모두에게 새 힘을 제공해 줍니다. 하여 같이 있을 때보다 더욱 강인한 끈으로 맺어지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여행지로 떠나보내고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처럼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는 아이의 마음처럼 떠남은 떠나는 자에게나 남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죽음은 이러한 떠남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시 떠남으로써 성령 안에서 우리와 더욱 강인한 끈으로 연결되셨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이 땅 모든 무덤가에 부활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뜻밖의 선물의 저자 홍석환 목사님은 큰아들 현태기를 암으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후 아들을 추억하며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이니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고 떠나보내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셔야 할 쓴 잔이라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마시고 이왕에 보내야 할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소망과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아들처럼 감싸안다가 때가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의미를 얻지 못하면 헛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잘못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많이 괴로워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 즉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또한 준비되어 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환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의 힘을 주어 이 땅의 생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여 죽음은 낯설음에서 새로움으로, 유한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신비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늙어만 간다면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끝나지 않는 삶의 고통과 한탄, 육신의 아픔과 감정의 고갈, 먼저 보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속에서 한없이 쇠약해져만 가기만 하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고통과 두려움이 죽음 안에 서려 있다 할지라도 태아가 고통과 두려움의 산도를 거쳐야만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며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진데 영혼에 잇대어진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진데 죽음 앞에서 파탄된 감정만을 쥐고 살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성숙한 인격의 깊은 우물을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기에 누구보다도 더욱 굳건하게 서 있으셔야 합니다. 준비된 죽음은 바로 오늘을 충만히 살게 합니다. 하여 우리의 삶이 죽음과 더불어 온전히 형성되어진다면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루하루에 나의 생명과 인격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은 죽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크고 강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나의 생명과 인격을 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죽을 것이지만 마지막 아담처럼 다시 살 것을 나오니 주여, 참된 소망 속에서 날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날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